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 어머니와 청소년기를 갓 지난 아들이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냐. 아들이 되받아치지요.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거는 엄마 사랑법이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두 모자가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녀는 그것이 전혀 사랑으로 느껴지지를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그 사랑을 각자 풀어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다 우리는 뭔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사랑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정의 내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랑의 이 묘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면의 사랑의 정서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랑을 밖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 총 15가지 기독교적 사랑의 특성이 나옵니다. 꼭 스펙트럼 같아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면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내듯이 내 안에 사랑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사랑이 머금어지고 흐르고 있는 사람이 일상이라는 이 삶의 스펙트럼을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15가지 사랑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15가지는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사랑과는 결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본 모습이에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보면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따뜻하다.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은 향기롭고 감미롭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뭔가 손에 안 잡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또 그리고 사랑은 뭔가 감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의지를 헌신해 드리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15가지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셨었죠. 지금도 참아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주님 온유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세요. 내게 항상 친절하시고 자상하게 대해주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은 내가 잘 되는 것 절대로 시기하지 않으세요.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세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이요 겸손하신 주님이세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부정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겸손하시다. 그래서 이 15가지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바울이 말씀하는 이 15가지 사랑의 특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사랑을 받아서 감격하고 머금고 살아가고 있다가 이것이 숙성되었을 때 혹은 숙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으로서는 이 15가지 사랑을 하기가 힘듭니다. 자연인 안에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이 없고 받았어도 자기가 뭘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의 셈이 형성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도 이 15가지 사랑을 연습하기가 힘듭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배우질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바리새인이 있다고 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이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섬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내게 상 주시니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율법적으로 섬깁니다. 이 사람이 이 15가지의 아가페를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이 15가지의 아가페는 이 사람에게는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보려고 애쓰다가 곧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영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 아가페 사랑은 내가 위로부터 받은 것을 옆으로 위로 흘러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 은혜의 형질이 무언가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면은 이상하게도 그 사랑을 나도 해보고 싶도록 내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향해서 내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느 날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네, 주님. 그럼 이제는 너도 받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예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 부족하지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아직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랑 제가 머금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15가지는 사람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한번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가 꿈에 예수님께서 구멍난 배 위에 미동도 하지 않고 서 계신 것을 보고는 화들짝 꿈에 깬 제 친구 목사 얘기를 했었죠. 아,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지금 이 구원의 방주가 된 교회를 지키고 계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고 그 교회를 계속 섬겨오는 내 친구 목사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힘들어서 포기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 힘듦을 참아내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참아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 교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는 항상 주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것이고 사람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이 양방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봅니다. 제한된 설교 시간에 살펴보기 때문에 이 15가지는 그야말로 주마 간산처럼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스스로에 대해서 긍지도 자부심도 느끼시고 또 어떤 부분은 아, 이 부분은 내가 덜 성숙해 있고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교정하고 더 성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다. 시작부터 사랑이라 그러면서 낭만적이거나 매력적이고 달콤해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헬라어로는 마크로투메오라 그러는데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아픔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아, 왜 참아? 가서 같이 확 받아버리고 싸워야지 라고 말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싶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적 대응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등이 해결된다면 왜 오래 참으라고 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언제까지 오래 참는 것이냐? 두 번째예요. 사랑은 온유함이야. 온유함이 네 마음속에 머무를 수 있을 때까지만 참아라. 이 받은 상처가 있는데 온유함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죠. 무엇인가 독한 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 마음도 독기가 품어져 가지고 그것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이것을 놓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은 상처가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할 수 있을 때까지 상처가 아물어지고 대갚아지고 싶은 독기가 빠져나가면서 내 안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무엇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 참아내고 온유해지는 것. 헬라어로는 이 온유함이 크레스테오마이라 그러는데요, 상대방의 악에 대해 같이 악해지거나 독을 품지 않고 악을 선으로 받아내고 독기를 따스함으로 품어내는 것. 아우, 쉽지 않죠. 하나하나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성령께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는 것이죠. 왜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플까요? 첫 번째로는 그와 내가 분명히 지금 인생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가 나보다 잘 될까 봐 시기가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가 내가 갖지 못한 것 가질까 봐. 세 번째로는 나는 그건 영원히 갖지 못하고 영원히 그 사람처럼 못 될까 봐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바깥에서 회사 안에서도 일어나고 어디서든지 사람 사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결국은 어떤 현상이냐? 그리스도인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면의 사랑의 정서가 흐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는 않을지라도 허락하셔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는 않지만 허락하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걸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걸음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그러면 나에게는 나의 걸음이 있고 그에게는 그 사람의 걸음이 있는 거죠. 각자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비교하거나 견주거나 대조해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걸음 신실하게 걸어가면 그걸로 한판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내 길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할 이유도 없고 견주거나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것을 말씀하심이니라. 그 얘기를 베드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보니까 요한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요한은 베드로에게는 자기의 영적인 라이벌이에요. 변화산에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꼭 이 친구는 내가 사랑하고 독차지하고 싶은 예수님을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애제자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하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주님,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하고 물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건 어떻게 인생을 화려하거나 평안하게 마무리하건 그게 너한테는 무슨 상관인데 너한테는 네 길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는 거야. 네가 할 것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각자에게는 자기의 인생길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견주거나 대조해 보면서 괜히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요. 내 삶의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자기를 선전하지 않아요. 왜냐? 내 인생길에서 결국 나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지금 흙에 감추어져 있는 진주와 같다. 자기가 정말 진주인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됐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머금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유가 있는 거지요. 지금 나를 감추어 놓으신 것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당연히 내가 진주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나를 들어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일이 반드시 옵니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안 드러나고 있다? 나는 스스로를 진주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이지요. 혹은 지금 이대로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분수와 내 처지와 내 주제에 맞게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면 빛나는 사람대로 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쓰시고 있으면 그것으로 내게는 한판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드러나서 안달이고 자랑하지 못해가지고 조바심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지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거 교만한 것입니다. 그 판단하는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받아요.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5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한다고 하면 사람 앞에 무례하게 예의 없이 대하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없어지니까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례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무례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와이프가 싫어하는 것을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남편이 하는 거, 이거 무례한 거예요.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계를 지켜줄 줄 아는 게 예를 지킬 줄 아는 겁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게 무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넘어갈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그 사람이 허락했을 때 넘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죠. 일곱 번째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할 때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나의 유익과 타자의 유익을 같이 구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아가페는요, 그의 유익을 먼저 구해요. 바로 사람한테 직접 가시려고 하면 이거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가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A를 살펴준다 했을 때요, 이 사람을 순전히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 사람의 유익만을 구해주는 것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은 이상하게도 가능해요. 왜냐? 하나님에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뭡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버럭버럭 한 번씩 화내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은 자기가 이 화를 버럭버럭 한 번씩 내는 것을 자기의 생내적 기질이라고 생각하지 고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혈액형이 O형이기 때문에 다혈질 기질이에요. 그리고 이 O형은요, 한 번씩 버럭버럭 화를 내요. 그런데 자기는 생각해요. 나는 성격이 굉장히 좋아. 이유가 뭐냐면 버럭 화를 내지만 나는 뒤끝은 없어. 자기는 뒤끝이 없지. 하지만 그 화를 받은 사람한테는 뒤끝이 남아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가 O형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질이 있지만 다혈질적인 것은 절대로 주님의 성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뿜어내는 순간 자기는 뿜어냈으니까 시원하고 끝나. 당연히 뒤끝이 없지. 받은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성내지 않는 것이다. 이게 잘 안 된다 한다면은, 아,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것 알고 주님 앞에서 뭔가 만진받아야 되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다뤄줘야지 됩니다. 주님 앞에 다뤄줘야 되고 상담을 받으면서 다뤄주시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홉 번째 뭡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로기조마이. 이동원 목사님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강의에서 이것을 잘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계산된 것을 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한테 안 좋은 말을 들었다든지 좋지 않은 어떤 경험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생각의 창고에 이렇게 쌓이는 경우 있잖아요. 안 떨쳐지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로기조마예요. 왜 생각의 창고에 쌓이고 안 떨쳐지냐? 내게 나쁘게 한 기억이나 나쁘게 한 사람의 행동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되돌려줄 궁리를 하는 것, 그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로기조마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면 나중에 누구한테로 가냐?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서 자기를 자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할 궁리를 하거나 뭔가를 되갚아줄 궁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자기 자신에게 되갚아주려고 하는 것,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악한 것이 또아리를 들려 그러면 떨쳐버리려고 하고 기도하여 물리치며 항상 선한 것이 마음속에서 머무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불의가 헬라어로는 아디케이아인데 율법을 깨뜨리는 것, 즉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를 기뻐하지 않아요. 내 죄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죄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열한 번째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과 진리는 같이 가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리와 상관없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쫓으며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수호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같이 갑니다. 사랑이 절대로 낭만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실질적이고 의지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7절에 이제 4개 남았는데요. 자, 12번째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아까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면은 좀 달라요. 헬라어 자체가 앞에 것은 마크로로메오인데 여기에서는 스테고예요. 스테고. 이게 뭐냐면 오점, 약점, 허물, 이것을 덮어주는 것. 이게 모든 것을 참으며. 누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 때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발설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들춰내는 것. 이거는 모든 것을 참으며 하고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가려줘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단점이 드러나면 고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게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자, 13번째 뭡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뭘 믿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 속에서도 나는 꺾여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 승리할 것을 전적으로 믿으시죠? 이 모든 것을 믿으며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앞에 모든 것을 믿으며가 믿음이라면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은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항상 두 축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소망에 굳게 뿌리를 내립니다. 또 소망을 가진 자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내 인생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소망을 견고히 가져요. 이 소망은요 영혼에 닫힙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곧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나니. 소망이 영혼의 닻이다. 닻이 뭐지요? 배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놓는 것.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는 것. 그래서 비바람이 쳐도 폭풍이 쳐도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배는 흔들리지 않고 태풍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소망은 영혼의 닻이에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이 요동치는 것 같은 역사를 결국은 완성하실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15번째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음이었는데 사랑의 마지막은 견디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화려하고 화사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이런 것과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 상당히 이 뉘앙스나 빛깔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왠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바라고 기대해내고 뭔가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강해요. 여기서 이 견딘다라는 말이 오래 참음의 정점이에요. 헬라어로는 휘포메노인데요 이동원 목사님이 아주 멋지게 풀었다라고요. 견뎌낸다는 것은 환경의 중압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티고 서는 것이다. 이미지가 떠올라요. 낭떠러지 끝에 작은 거인된 내가 서 있어요. 여기에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서 나를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요 나는 두 발로 견고히 서서 그 낭떠러지 끝을 견디고 서는 거예요. 버티고 서는 거예요. 이게 휘포메노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 바로 이런 겁니다. 당연히 비바람치고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 나는 내던져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에 의해서 삼켜질 것 같고 눈물에 의해서 삼켜질 것 같고 절망 때문에 내가 절뚝거리는 것 같고 실패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견뎌요. 버티고 서요. 왜냐?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사랑받기에 절대로 이 눈물에 의해서 내 인생이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고 강철같이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생이 나를 철저히 배반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 견뎌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의지를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무엇인가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 같은 그래서 느껴질 때 반응하고 안 느껴지면 내려놓는 이런 종류가 아니고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견뎌낼 때 이게요 진짜 사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15가지 사랑의 모습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만지고 믿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먼저 거할 수 있을 때 이 사랑을 우리도 연습하고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 둘째로 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자기에게 주신 이 한 판의 인생, 아름답고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거야. 생을 사랑하세요? 이 사람에게는요, 이 프리즘을 통과한 사랑의 스펙트럼,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놓고 싶어도 놓지 않아요. 참을 수 없는데도 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내요. 손바닥을 붙들고 철봉 속에 달달 매달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고 견뎌내려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소망 없는 중에도 바라고 참아내고 더 큰 소망을 가져요. 세 번째로는 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생을 수놓는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내 인생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요 결국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 요셉의 인생의 대못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혈육이 그랬으니 얼마나 더 원한이 사무쳤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자기 인생에서 지워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나는 믿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을 사랑하면 내 생을 수놓는 것 중에 가끔 오점이 되는 것, 내 살점을 뜯어내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그것조차도 수용하고 품어내며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기 이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헬라의 원어 뜻으로 보면은 모든 것 안에서 참으며예요. 좋은 것에서만 참는 게 아니라 아픈 것에서도 참아내며 모든 것 안에서 믿으며 모든 것 안에서 바라며 감옥에 갔을지라도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모든 것 안에서 결국은 견뎌낸다. 왜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잘될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이 사랑을 연습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찢고 나뉘고 싸우고 서로 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했습니다. 이제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 한복판에서 때로는 분열하고 나뉘는 교회 안에서 사랑의 훈훈한 바이러스를 전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